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인근 첼시 지역에서 토요일 저녁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서 적어도 29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경에 발생한 이 폭발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만큼 강력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물과 승용차의 유리창이 깨지고 토요일 주말 저녁을 즐기던 수많은 시민들이 공포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상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뉴욕 당국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부상자 중에 한 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사고 현장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폭발이 고의적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그러나 테러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 경찰과 미국 연방수사국, 화기단속국 등이 현장에서 폭발물 수색 작업을 펼치면서 테러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휴대전화와 배선 장치가 부착된 압력 밥솥 등 두 개의 의심스러운 폭발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뉴욕 당국은 또 사건 현장에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현장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버스와 지하철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폭발 사건에 대한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17일 오후 미군의 공습으로 다수의 시리아군이 사망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한 비공개 유엔 안보리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긴급 안보리 소집은 조직적이고 잔악한 다른 어떤 행위로부터 이목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번 공습으로 인한 인명 손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현재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어서 병원과 학교 공습 등 시리아 정부군이 자행한 잔악한 행위들을 거론하면서 러시아는 그러나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안보리 소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P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주도 연합군이 17일 시리아 육군기지에 폭격을 가해서 시리아 군인 적어도 6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를 겨냥한 공습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폭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밝히고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토요일 저녁 워싱턴에서 열린 의회 블랙코커스 재단 주최 연례 만찬에 참석해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흑인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희망도 두려움도 모두 투표에 달려있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흑인 유권자들이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유산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만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클린턴 후보는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미국인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서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국적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전날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국적을 인정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18일 무장분자들이 군 기지를 습격해서 군인 17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인도령 카슈미르 제1의 도시인 스리나가르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우리에서 발생한 이 공격으로 사망자 외 적어도 군인 2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비열한 공격을 자행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이 파키스탄을 근거로 한 이슬람 극단 세력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될 대북 제재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주요국 외교장관들의 전화통화 등을 통한 북한 핵실험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국한 기자 또 이현철 기자와 함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움직임, 이른바 6자회담 참여국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일에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 측 대표와 회담을 했는데요.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의 이야기를 잠시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결이 2270호의 이행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틈새를 메우는 조치를 포함해서 새로운 강력한 요소들이 포함된 그런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는 것이 한미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네. 자, 김홍균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제 주목되는 게 틈새를 메운다. 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도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어느 정도 시기 안에 제출을 내놓을 것이냐 이게 좀 관심인 것 같은데요. 먼저 유엔 안보리는 지금 어느 논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 지난 9일이었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에 유엔 안보리가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는 일단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서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예.
아, 이 부분은 왜냐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새로운 결의안에 따라서 제재를 추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요. 바로 일단은 결의안은 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니까
예.
언론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번 그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에 잇따른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또 그래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유엔의 결의뿐만 아니라 북한 핵 폐기를 합의했었던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초안이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동안에 보면 대체로 미국 정부가 그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한 초안을 작성하고요. 이것을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미국과 북한의 동맹국이죠. 중국이 물밑 조율을 하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나라 간의 안보리 결의 내용에 따른 물밑 조율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안보리 결의 채택에 걸리는 그 일정 이것들이
예.
달라집니다. 앞서서 4차 핵실험 때는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가장 길었죠. 대북제재 결의 중에서는
예.
57일이 걸렸었습니다.
네.
현재는 그 아직 결의안 초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미국과 중국이 일단 초안과 관련해서
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초안의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한 건 아니고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네.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초안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구성할
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타임라인드 이것들을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논의를 끝내서 가급적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결의가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도 원칙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했고 또 핵실험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는 같지만 역시 그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 강론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따르겠죠.
예. 자, 지난 한반도 시간으로 8일 이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고 지금 정리해 주신 대로 9일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이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시작했다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아,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중국의 그 협상의 줄다리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 안보리에서 그 대북결의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을 해야 되지만,
네,
특히 이제 미국 또 중국이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채택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일단 보면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북한 핵실험을 반대하고 교탄한다 이런 입장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4차 때에도 보였지만 그 제재 수위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두 나라 사이에 어떻게 조율될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북한 핵실험이 계속되면서 대북 제재도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재 강도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은 5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원하지만 중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또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런 상황은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조율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지난 3월에 대북결의 2705가 채택되는데 57일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것보다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이사국들의 생각이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직 결의안에 포함될 실질적인 제재 내용을 담은 초안이 마련이 되지도 않았고,
네,
또 이 초안이 마련된 뒤 어떻게 협의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초안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협의 과정을 보면서 협상 기간이 길어질지 줄어들지 이렇게 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초안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결국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뭐 한국이나 일본이 강력한 제재안을 이제 올리면 뭐 4차 핵실험 이후에 나왔던 이 제재 결의안 협상 과정을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중국이 이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을 조율하는 구체적인 이제 작업들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지금 초안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만 뭐 외교가라든가 언론에서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추가 제재안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될까요?
예, 사실 아마 그 진행자께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때 그거에 대해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언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
예.
창설 이래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 군사적인 조치 이외로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것이 끝장결이다, 말하자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4차 핵실험 직후에, 그러니까 지난 3월 2일 날 이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이 됐는데요. 아, 그 이후에도 사실 또 5차 핵실험이 이번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또 더 추가로 담아서 결의안을 채택하느냐,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과 중국의 물밑 교섭에서 중국 측의 반대로 빠진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4차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그런 내용들, 아까 김홍균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의 발언을 초입에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틈새가 있습니다.
네.
제재를 하면서도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크게는 앞서도 이현철 기자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사실 북한은 가장 주요 수출품이 중국으로 가는 거지만 철과 석탄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까? 4차에서는 수출 금지를 하면서도 민생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예외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방국들의 입장이고요.
예.
또 제재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이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규정하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엔 주재 한국 대사 오준 대사가 저희 부여회에 한 말이 있는데요. 현재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보도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큰 맥락에서 지난번에 논의는 됐지만 채택되지 못한 것,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틈새를 메우는 그런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제재들이 나올까요? 이현철 기자.
네, 그 말씀하신 대로 2705가 가장 강력한 대북 결의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 역시 구멍이 많았다 이런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요.
예.
이런 구멍을 메워야 된다. 이번 새로운 결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길이 일부 분야에서는 막혔지만
예.
아직도 교역량의 90%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위성 같은 걸 보면 북중교역이 활발하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때문에 이번에 북한과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항공유 수출 전면 금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하셨던 대로 그 현재 민생 목적 아래서 광물 수출이 가능한데 이제는 그런 민생 목적이라는 문구를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예.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또 국가를 추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도입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아시아의 그 주요 동맹국들과 공조해서 돈 세탁, 무기 확산 이런 데 관여하는 북한 기관을 옥죄고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을 단순히 명단에 올리는 데 그치지 말고
예.
일일이 추적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아, 이 밖에 그 북한에 돈줄을 쥐는 방안들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아, 북한이 해외에 인력을 수출하면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근절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고 또 생계 무역을 위해서 숨통을 터졌던 북중 간의 무역 역시 추가 제재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도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언급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올해 제정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서 인권 제재 명단에 김정은 위원장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그 유엔에서 논의되는 추가 제재안에 구체적으로 뭐 김정은과 관련된 이름을 적시를 해서 그 제재 대상에 올린다. 이런 것도 혹시 그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예.
왜냐하면 이미 유엔은 이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 제재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관련 기관과 그리고 관련 개인들이 이미 상당수 그 제재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예.
유엔하고는 별도로 미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해서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논의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유엔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적시해서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예.
또는 그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는 그런 조짐도 아직은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 일본은 뭐 이 제재에 대해서 강력한 공조를 이루고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독자 제재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도 독자 제재 가능성을 조금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도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 한국 방문 중에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미국, 한국, 일본은 어쨌든 다 추가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그런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핵 폐기 그래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해내겠다라는 것이 목적이고요.
예.
현재 단계에서 이들 세 나라는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중국하고 러시아의 분위기도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중국하고 러시아는 혹시 좀 온도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도 기본적으로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을 했고요.
예.
또 이번 핵실험에 대응해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데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동시에 두 나라는 당사국들의 냉정과 자제가 요구되며 또 긴장 국면을 초래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이런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서 한반도 핵 문제를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대화를 재개해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가능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중국을 보면 최종 목적은 제재가 아니다. 또 제재가 유일한 수단도 아니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찬성을 하지만
네.
개별 국가들의 일방적인 제재는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저희들이 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입장에 많은 전문가들도 중국이 결국은 관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차 핵실험 이후에 2270호가 채택될 때 역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 6개월 이후에 다시 이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또 다른 더 강력한 제재안을 논의할 때 그렇다면 중국은 그 4차 2270호가 논의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좀 그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
예.
또 중국은 어떻게 입장이 나올지 좀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직면해서 중국이 4차 때와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예.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 채택과 관련한 협상에 임할 것인가. 그래서 북한을 좀 더 옥죄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중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라든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보면 4차 때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미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통해서 중국 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나왔고요. 가장 중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그 서방 측과 다른 점은 중국은 제재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이것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 협상으로 다시 유인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제재만으로 풀 수 없고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중국 정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6.25 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것을
네.
동시에 논의하자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재를 통해서 협상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4차 핵실험 직후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을 보더라도 그 안에는 제재만 있지 않습니다.
예.
제재가 아니라 6자 회담에 조속한 재개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미국이 다른 부분입니다. 중국이 철저한 이행을 얘기할 때는 물론 제재도 철저하게 이행하지만
예.
2270호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가고 6자회담도 재개한다.
예.
이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왕이 외교부장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당 부분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여전히 4차 결의안 채택돼도 같은 입장인 그 상황이고 아직 바뀌지 않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제재도 필요하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협상, 대화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제재의 방점을 찍는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또 우리가 이제 협상과 대화의 방점을 찍는다면 사실 결국은 북한이 대화하길 원하는 그 파트너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북한과 마주 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거듭 공언해온 상황에서 제재를 늦추고 대화를 재개하기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번 그 5차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북한의 그 도발 횟수가 62회, 반면에 1994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단 한 번의 핵실험과 17번의 미사일 시험을 했는데 예. 크게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서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정권에 현금을 안겨주는 노예노동을 수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 또 북한을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예.
또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사항들을 이행해서 김정은 등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방안, 이런 그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대북제재 2270호 채택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또 그 이행보고서를 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이걸 좀 잠시 좀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까요?
네, 일단 그 한국 정부는 6개월이 지난 동안에 대북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고 또 북한의 해외활동에 광범위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엘리트층이 잇따라 탈북하고 이런 점들이 바로 북한 제재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내부에 확산되고 있고 또 제재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가 확연히 형성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6개월 동안에 대북 제재에 참가한 국가가 그 55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을 보면서 대북 제재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 앞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대북 제재 빈틈, 특히 그 중국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무역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그 6개월 안에 그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한 140개 정도가 됩니다. 많은 네. 나라가 역시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예.
이런 나라들의 저희 BOA가 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묻는 질문을 보냈는데
네.
여기서 그 대부분의 답변이 정부 부처 간에 조율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또 북한과 교역 등 외교 관계가 사실상 미미하기 때문에 따로 뭐 제재 이행할 게 없다, 이렇게 대답한 나라들도 나왔습니다.
예.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움직임, 그리고 또 규탄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을 규탄한 그 발언 내용 잠시 듣고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고도의 응징태세를 갖추라라고 이제 한국군에게 지시를 했는데요. 역시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북 발언은 사실 그동안에 계속해서 고조돼 왔습니다.
예.
이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왔는데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신 상태에 대한 언급까지도 있었고요.
네.
상당히 강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 한국의 국방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점까지 타격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미가 공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단호한 그리고 강력한 응징을 계속해서 공언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또 마찬가지로 이번 5차 핵실험에 직면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외 순방 중에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고요. 또 밤늦게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요 멤버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미국이 한반도에 한국에 그 배치하려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어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국 내 일각에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론 통합 위기의 직면에서 뭔가 국가적인 단합이 절실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의 또 협조를 당부를 했고요.
네.
상당히 말하자면 현재의 그 한국 내 그 안보 태세를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에 9월 9일에 미국과 프랑스, 또 9월 13일에 중국과 러시아, 이어서 15일에 영국 외교장관과 통화함으로써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교장관들과 그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네.
윤 장관은 그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임을 강조하면서
네.
북한의 그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그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에 조속한 채택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특히 그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대응 방안을 협의를 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그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지난 10년간의 5차례 핵실험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고도화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지금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하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이어서 그 북한이 안보리의 권위를 무시하고 보란듯이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추가 도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도 일단 북한의 핵실험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물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실험에 반대하고 또 북한의 핵 무기 보유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는 매 한 가지 아주 단호합니다. 그 중국과 러시아는 또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열린 말하자면 P5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에도 참석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그런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이나 영국 또 프랑스 다른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또 한국의 핵 억지력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12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폭격기죠. B-1B가 한반도 상공에서 위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 B-1B가 어떤 폭격기입니까?
네, B-1B는 B-52 또 B-2와 함께 미국 3대 전략 폭격기 하나입니다.
예.
핵 폭격기인 B-52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무장할 수가 있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의 대공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최고 속도는 마하 1.1로 B-52보다 시속이 300km 이상 빠르고요. 유사시에 괌에서 출격하면 서울까지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
B-1B는 1952년부터 활약해온 B-52를 대체할 미국의 주력 폭격기로 개발이 됐고요. 실전형은 1985년 7월부터 미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해서 다음에 최초로 작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예.
1988년에 마지막 100번째로 만들어진 B-1B가 인수가 됐고 1990년에 랜서라는 명칭이 부여가 됐습니다.
예. 북한이 이런 그 B-1B 전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이 미국의 그 B-1B 전개를 도발이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북한의 리영호 외무상이 지난주에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강요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 연설에서 바로 이 B-1B 그 한국 출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도발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맞서서 북한은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핵 까지 포함한 선제 공격을 위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네.
아, 북한은 또다시 이번에도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
이런 것들이 북한의 그 단순한 수사, 레토릭에 그치는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없지 않지만
예.
이 북한의 미국을 겨냥한 계속되는 그 이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B-1B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전략 폭격기고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번 주 한국 내에서 굉장히 뭐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뜨거웠던 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앞서 그 4차 핵실험 때 또
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한국 내 보수층 일각에서 그 핵무장 논의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또 규격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을 거듭 위협하는 이런 그 언급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필요성 등 그 대북 강경 논조가 쏟아지면서 핵무장론이 같이 나온 건데요.
예.
그 핵무장론자들의 주장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그 논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그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그 여권을 중심으로 그 주한미군 내 전략 핵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핵무장론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여당 대표인 이정현 대표까지 그 가세를 한 상황입니다.
예.
또 최근에 실시된 한국의 여론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찬성 의견이 65.1%가 나왔고요. 반대는 29.3%에 그쳤습니다.
예.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 또 보수 성향 응답자일수록 핵무장에 대한 그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또 한국 사회 일각에서 또 이런 핵무장론에 대해서 그 절대 안 된다, 또 부정적인 입장도 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로 정치권에서 흘러나왔고요. 또 그 보수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고, 물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고요?
뭐 거의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예.
저희 그 VOA가 미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핵무장론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그 지금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는데
예.
그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포기를 오히려 불가능하게 하고 물 건너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예.
또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한국 내에 핵무기가 있는 것처럼
예.
한국이 말하자면 핵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우려가 있거나 그럴 때는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고 그렇죠?
예.
미국의 핵이 말하자면 한국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확장 억제 개념인데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논거고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그 제기되어 왔던 것은 그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대만 이 나라들은 사실 핵 역량이 상당히 많이 이미 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핵 무장론이 이렇게 동북아에서 나오는 것은 말하자면 핵 도미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의 핵 문제가 이미 그런 우려를 자꾸 확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북한의 핵에 맞서서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까지도 핵 무장론이 자꾸 높아질 경우에는
예.
결국은 NPT 체제라고 하는 거 핵 확산 금지 조약 아닙니까? 이 체제 체제도 무너지고 말하자면 전 세계가 걷잡을 수 없이 핵무기의 말하자면 확산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아,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아, 북한의 핵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 이런 핵무장론 논의가 한국 내에서는 어디까지 이제 전개될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하나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4차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실험도 금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그 풍계리 지역에서는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인데요. 또 북한이 그 핵실험을 추가로 한다면 그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갱도의 가지 갱도 또 3번 갱도 둘 중 하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번 갱도에서 또 2차부터 5차까지는 2번 갱도에서 실시가 됐는데요. 만약 그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미 준비가 된 2번 갱도 일부의 가지 갱도나 3번 갱도가 모두 다 가능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또 미한 그 당국은 북한이 아직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3번 갱도에서 그 핵실험 준비를 마친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안에 아무 예고 없이 세 차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그 북한의 최초 그 추가 핵실험이 핵실험 열도리 되는 오는 10월 9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응 움직임 또 국제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다달이 은행에 10만 원씩 불입했던 적금이 만기가 돼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받은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과 상의한 끝에 새로운 적금을 시작하기로 하고 이율이 높은 적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을 만나 물어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저소득층 아니면 탈북자들 관련돼서 이자 그 적금인가요, 그거는?
적금이에요. 사랑 나눔 적금이라고 해요.
사랑 나눔 적금.
예. 네, 그리고
그건 아무 은행에 다 있는 건가요?
각 은행마다 이런 소액이 있어요. 그걸 좀 흥미를 비교해봐야지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기부은행은 이제 연이율이 얼마나 했습니까?
3점.
와, 그거 높은데? 예, 네, 그거 높은데.
2년 이상.
2년 이상이요?
예.
네. 2년 더 이상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3년까지.
아, 3년까지. 예.
지난번 은행에 갔을 때 적금의 이율이 2% 미만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탈북자 김영수 씨. 이렇게 이율이 높은 적금이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란 모양인데요.
와,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도 그렇고 이때까지 하면서 이렇게 적금이 우리 북한에서 온 이런 사람들, 이런 차상위 계층들 대상해가지고 이자가 높은 곳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 일단은 제가 은행에 가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탈북자 김영수 씨, 오늘 들은 이야기를 부인에게 전합니다.
적금을 내가 지금 몰랐었는데 오늘 그저 하나씩 더 있던 그 금융대에서 교육하는 그 사람이 금융감독원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탈북자들이 지금 모르기 너무도 많다면서 그 말하는 게야. 적금이 탈북자가 타상의 계층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수가 아주 높대. 이윤이 그래. 얼마인데 하니까 4%부터 6.5%까지 된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전문의 2%밖에 안 됐잖아, 연이율이. 그러니까 6.5%까지 된다는 거지. 그래 내가.
엄마, 천만도 그런데, 엄마,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못 냈고, 50만씩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씩.
한 달에 50만씩 하면 당신하고 나와 가시면 100만씩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0만씩 내면 다른데 2.5%라면 이건 6.5%니까 한 달에 6만 5천 원씩 이제 쌓이잖아. 6만 2천 원씩. 그럼 1년이 되면 1,200만이나 저도 거기서 나오는 돈이 그죠? 거의 70만, 80만 공짜 생긴단 말이야. 800달러 공짜 생긴 셈 돼요, 완전히.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기로 한 탈북자 김영수 씨. 은행을 찾아갑니다.
적금에 지금 그 차상위 계층에 관련돼 가지고요. 적금이 이제 그
행복적금이요?
행복적금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요.
행복적금 이제 대상이 정해져 네. 있으셔서요.
네, 지금 저 북한 이탈 주민인데요.
네,
네 북한 이탈 주민 이거 확인서를 떼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거든요. 네. 적금은 이제 매월 1차 확인에는 네. 정액 적립이 있고요. 자유롭게는 자유 적립식이 있으세요.
어느 게 더 좋나요?
이자는 이제 일정하게 내시는 정액 적립 이자는 되니까요. 기간은 1년짜리.
몇 프로까지 되나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 이자에다가요.
네.
정액 적립은 2%가 추가되고요.
네.
자유 적립은 1%가 추가되시거든요.
그럼 이건 6.2% 되나요, 그러면?
네, 6.2%.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액 적금이니까 금액은 한번 정하시면
네.
변동을 못 하시고요. 최대
네.
만 원에서 50만 원.
아, 만 원부터 50만까지?
이야기를 들은 탈북자 김영수 씨.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모양인데요.
예,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우선 이자 은행에서 알아보니까요. 일단 그 프로수가 예, 작년에 2%던 것도 지금 1.5%부터 1.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실례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예, 그러니까 달러로 보면 거의 한 100달러씩 되죠. 그렇게 넣어가지고 1년만 되면 120만 원이 되죠. 예, 한 1,200달러 거의 되는데요. 이렇게 넣지만은 또 1년 되면 그 이자가 프로수가 나오는데 예, 작년까지 했던 것은 2%도 안 되던 예,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알아보니까 저희들 같은 북한 이탈 주민 같은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정부에서 그 돈을 예, 보태주면서 예, 그렇게 적금을 한다고 하는데요. 6.2%라고 합니다.
은행 직원과 상담을 하는 탈북자 김영수 씨. 당장이라도 적금에 가입할 태세죠?
일반 적금은 보통 지금 프로수가 얼마 돼요?
1년 하시면 우대해서 1.6%.
1.6%. 그러니까 뭐 배로 더 많죠. 배도 더 되죠.
배가 더 되죠?
많이 더 되죠. 10만 원까지만, 10만 원만 할게요.
돈 준비하셨어요?
아, 또는 저기 카드를 가지니까 통장에 있는 카드를 네. 하면 안 될까요? 먼저 그러면 한 달분은 먼저 내야 되는 건데.
네, 가입하실 때 내셔야
해서.
네. 매월 자동이체 해드리면 되죠?
네. 20일로 맞춰서 해주시겠어요? 20일로?
네, 작성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 달부터는 20일 날 나가는 걸로 하신다는 거죠?
네.
1년 후에 오늘 날짜가 만기가 아니고요. 9월 네? 20일이 만기가 되죠. 아,
그럼 다음 달에 10월 20일, 20일로 맞춰서 나간다는
네,
소리죠?
20일로 네. 지금 자동이체 신청하셨습니다.
네. 국민 행복 적금. 북한 이탈 주민 있고, 결혼 이민 여성 있고.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도 있네요.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생활수급자도 있고, 4.2%에 2%니까 6.2%거든요, 이게.
새로운 적금을 시작하고 나오는 탈북자 김영수 씨.
예, 오늘자로 지금 또 이렇게 적금을 들었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너무도 좋은 건데요. 아, 우선 10만원씩 사실은 제가 집사람하고는 예, 둘이 각각 해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씩 넣어보려고 했는데 좀 부담이 되네요. 적금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생활이 필요하면서도 또 다시 앞으로 이제 무언가 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예, 적금만 하게 되면 1년 동안에 돈을 찾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10만원씩만 하기로 제가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1년만 되면 그게 이자만 나오는 게 예, 34,000원 됩니다. 예, 34,000원이면 그게 달러로 봐도 30달러가 넘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돈을 은행에서 보관해 줬는데 은행에서는 그 돈 가지고 자기네가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1년 됐을 때 저희들한테는 저희가 넣은 돈 그대로 120만 그대로 주면서 동시에 예, 한 30달러가 넘는 대한민국 돈으로 34,000원을 예, 줍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득이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다음 해 이제 9월 달이면 예, 돈을 찾게 됩니다. 참 그때 가면 좀 기분이 좋겠죠.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1년 9월 18일 오늘 일본군이 만주를 공격함으로써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이날 밤 10시 20분경 중국 랴오닝성의 류타오 거우에서 남만주 철도 일부가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선로가 파괴되긴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관동군은 중국 군대가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 이 폭발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중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까지 동원해 만주를 공격했습니다. 일본 관동군은 곧 만주의 주요 도시를 점령했고 이듬해 3월 만주국을 선포한 뒤 이 지역을 병참 기지화합니다.
Ever since Japanese troops had overrun Manchuria in 1931 and turned it into the puppet state of Manchukuo,
그리고 일본은 이를 기반으로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킵니다. 1947년 9월 18일 오늘
Be a part of the National Clandestine Service at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미국 중앙정보국이 공식 출범합니다. 설립 목적은 국가적 정보 수집과 특수 공작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2년 전략활동국 OSS를 설립했습니다. OSS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첩보요원을 통해서 작전지역에 관한 대외정보 수집과 역선전, 역정보 등의 활동을 활발히 벌이다가 1945년 종전과 함께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해리 트루먼 행정부는 전문 정보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1947년 오늘 OSS의 후신으로 중앙정보국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With the end of the war, the old OSS faded into history. Replaced by the CIA on September 18th.
CIA는 1960년대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비밀 첩보 활동을 전개하지만 1990년대 들어 동유럽의 민주화에 따라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CIA의 기능 전반에 관한 역할 전환이 공론화됩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전후해 정보 오판과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실태 파악 실패 등으로 인해 그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의 대도시 맨해튼 인근 첼시 지역에서 토요일 저녁에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서 적어도 29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경에 발생한 이 폭발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만큼 강력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물과 승용차의 유리창이 깨지고 토요일 주말 저녁을 즐기던 수많은 시민들이 공포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상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뉴욕 당국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부상자 중에 한 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사고 현장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폭발은 고의적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그러나 테러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 경찰 당국과 미국 연방수사국, 화기 단속국 등이 현장에서 폭발물 수색 작업을 펼치면서 테러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압력 밥솥을 발견했습니다. 뉴욕 당국은 또 사건 현장에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현장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버스와 지하철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뉴욕 폭발 사건에 대한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17일 오후 미군의 공습으로 다수의 시리아군이 사망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한 비공개 유엔 안보리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긴급 안보리 소집은 조직적이고 잔악한 다른 어떤 행위로부터 이목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번 공습으로 인한 인명 손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현재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어서 병원과 학교 공습 등 시리아 정부군이 자행했던 잔악한 행위들을 거론하면서 러시아는 그러나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안보리 소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P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주도 연합군이 17일 시리아 육군기지에 폭격을 가해서 시리아 군인 적어도 6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를 견약한 공습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폭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밝히면서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토요일 저녁 워싱턴에서 열린 의회 블랙 코커스 재단 주최 연례 만찬에 참석해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흑인 유권자들이 트럼프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공식 퇴임하게 되는 오바마 대통령은 만찬에 참석한 흑인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잘 보내길 원한다면 가서 투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희망도 두려움도 모두 투표에 달려있다면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흑인 유권자들이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유산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만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클린턴 후보는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미국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해서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국적에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전날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국적을 인정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18일 무장분자들이 군 기지를 습격해서 군인 17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인도령 카슈미르 제1의 도시인 스리나가르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이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 적어도 군인 2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무장분자들 가운데 4명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계속해서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